잘 알고 지내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건물을 하나 짓고 나서 지인에게 자랑스럽게 내 건물 하나 지었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축하하네. 그 어디다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래서 요 길 건너 어떻게 생긴 그 건물이야 하고 대답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건물 자기가 지었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더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 사람이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야?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건물을 설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말이 되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하고서 둘이서 웃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 그 건물은 내가 진 거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기회 놓치지 말고 지라고 해서 당신이 지었잖아. 사실은 내가 진 거야. 아,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 당신이 지었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그 다음 주에 건물 준공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다들 아멘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예배가 끝났는데 혼자 생각하기를, 그럼 나는 뭐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한 일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지었는데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겠죠. 설계사도 어느 정도 했겠고. 근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51%는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아,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또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어요. 아주 대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한 일의 비중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아지게 보이는 겁니다.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점점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 일이 없느냐? 아, 그건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집사님이 한 것 같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는 아주 간단한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론인데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와 싸울 것인가? 내가 미워하는 대상과 싸우거나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과 싸우거나 아니면 내가 싸워서 이긴 많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과 싸우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미련도 갖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그럼 어떤 전략으로 싸울 거냐? 복잡할 거 없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이 두 원칙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전쟁론 두 번째 시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보이지 않는 공식이 뭐냐를 모세는 젊은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것인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냐?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싸움은 누가 하는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거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시며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만난 문제를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나와 적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양과 목자와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을 누가 돌봅니까? 양이 스스로 노력해서 사나요? 아니죠. 목자가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누가 싸워요? 양이 나가서 좋아 한판 붙자 하고 싸웁니까? 아니죠. 목자가 양들을 위해 친히 나가서 싸우는 거지. 목자가 없는 맹수들은 자기의 힘으로 적과 싸워 피 흘리고 싸워야 하는 거죠. 죽든지 이기든지. 근데 양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자가 싸워준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 이러한 인생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앞으로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적과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시킨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적들과 친히 싸워주신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싸우겠다고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 왕은 굉장히 용감한 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바산왕 옥으로 말하자면 자기 옆에 나라인 아모리 족속의 시혼의 왕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멸시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웃 나라의 강한 왕국이 이스라엘에 완패하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용기 있게 나선 왕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산왕 옥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고 그 성을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의 개수가 몇 개나 되느냐 4절에 나오죠. 그 성읍이 60이니 그렇죠? 60개의 성을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5절에 나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난공불락의 요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또한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11절.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이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여러분 1규빗은 50cm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의 침대 크기가 길이가 4.5m, 폭이 2m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거인에다가 용맹한 데다가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우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성읍을 다 빼앗았다. 이걸 왜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 하면은 그 땅의 면적이 나오는데 11절과 12절이죠.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에 나라했던 아르곱은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이 넓은 땅을 차지해서 두 지파 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이미 분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가나안 동편에 있는 중인데 1년에 걸쳐서 싸움을 하면서 상당한 땅을 확보했고 이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가나안 땅과 다 합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을 100으로 본다면 약 20%의 땅을 이미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싸워주고 그들과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적들과 너희의 적들과 친히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한 어떠한 전략을 너희들이 잘 짜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까. 문제는 그렇게 싸우시는 하나님과 너희가 어떤 관계를 맺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를 들면 눈치를 잘 보고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만만치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아내는 집에 있는데 그럼 집에 있는 아내가 할 일이 뭐겠어요? 여기 계신 주부들, 남편이 힘들게 세상살이 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아내가 할 일이 뭐겠어요? 수고하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감사하고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죠. 왜 이렇게 낯선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거 힘들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무리 험한 세파라도 싸워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고 가족을 돌볼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그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듯이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할 일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건가? 나는 뭐냐? 여기 21절이 대답입니다.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네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관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플레이어, 선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관중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싸우는 분은 필드에서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선수와는 무관한 관중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치 뭐와 같은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근데 이 아들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일이 없어. 안타깝지만 바라볼 뿐이야.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싸우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은 신앙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놀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컸습니다. 그래도 자기 몸을 가눌만 하고 주먹에 힘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아버지가 적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뭔가 자기도 나서야지, 그죠? 돌이라도 들고 막대기라도 들고 뭔가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그리고 39년째 들어가서 이제 싸운 거니까 38년 정도 쭉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들을 만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친히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너희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조금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행복한 말씀이고 믿음의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산왕 옥과 열심히 싸웠는데 정말 지치고 피곤하도록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만큼 진력을 다해 싸웠으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프로젝트 감당하고 뭐 나름대로 수고를 다하고 엿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몸은 한없이 피곤한데 입으로는 하나님 엿새 동안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눈이 열려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과 싸울 때의 전쟁 공식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미래의 일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지금 같이 즉 하나님이 네 인생에 남은 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것과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좋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뭐 수도 없이 많죠. 뭐 도무지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교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설교가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또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밤을 새울 때가 많습니다. 한밤도 못 자고 제가 가슴을 졸이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와서 아이고 그렇게 진을 다 빼면 어떡해요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아이고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답답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전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시고 이제 할 말을 넣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여기 쓰는 겁니다. 근데 새벽녘에 주셔가지고 노트에 메모도 못하고 머릿속으로 암송하고 와서 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죠, 뭐.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이게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있는 힘을 다했기 때문에 뭘 고백할 수 있느냐.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했으면은, 아, 노력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충분히 고백하게 한 후에 주시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다 황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계속 싸우시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적들을 향하여 돌진한다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기필코 끝까지 이 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결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리학적 차원의 용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은 적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 마음을 그 문제에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문제에 마음을 두니까 그 문제가 커져 보여서 그 문제가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문제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죠.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2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를 않고 문제에 두어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싸우실 수가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마음을 떼어버린 내가 무시해버린 그 문제는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되 나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와 싸우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야. 내가 만난 문제들, 예를 들면 뭐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건강의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두렵고 아프고 힘들죠. 또 돈 문제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것도 사실이죠. 내가 만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고 그러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중에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현실로 붙잡을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걸 못 느끼느냐? 하나님을 싸울 수 없게 했어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 그 문제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럴 때 내가 내버려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이기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선한 목적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게. 세상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 때 너의 삶은 승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가난에 가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싸우신다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면 저 커다란 가나안 땅도 너희 것이 되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며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가 되시고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고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주여 이 사실에 이제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인생인데 그래서 내 인생은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의 삶은 과거와는 다른 안심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